오늘 찬양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오늘 살아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 낮에 익은 이 보시면은 제임스 노먼 매티스 이분이 미국 현재 미국 국방 장관이죠. 아마 이분은 그 아주 그 존경받는 미국의 지휘관이었는데 지난 주간에 내년에 이제 장관직을 사임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분은 그 평생을 독신으로 그렇게 지내셨고 또 사병으로 군대 생활을 시작해갖고 대장 이 사승 장군이 되기까지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었는데 자 이분을 소개하는 것은 이분은 대화를 할 때 아주 직설적으로 숨기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뭔가 하면은 들어보셨습니까? 매드독. 그러니까 아주 말을 직설적으로 그리고 이분은 또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기 때문에 워리어 몽크 수도승 전사 이분의 별명이 이렇게 매드독입니다. 여러분 세계 제일 빠른 사람이 현재까지 누구입니까? 우사인 볼트죠. 제일 빠르죠. 그 우사인 볼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라이트닝, 번개. 워낙 빠르니까 번개. 아까 저분은 그 매드독이었고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세례요한의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저자는 이 세례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요한을 소개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또 레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이 누구요라고 질문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사역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생각했는데 세례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를 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우리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보면은 내 사자 My messenger.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선지자는 My messenger. 하나님께서 보내신 messenger 사자였죠. 그리고 바울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자신을 늘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 6장 20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는 I'm an ambassador in chain. 그죠? 쇠사슬의 메인 ambassador, 대사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대사, ambassador. 그러니까 결국은 선지자, 사도,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messenger, ambassador, 대사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사라고 할 때, 또 messenger라고 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 가운데에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함께 봅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시아 쪽이 더 자기에게 맞고 복음 전하기 더 좋았는데 본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쪽의 길을 막으셨는데 사도행전 16장 7절 우리 같이 봅시다. 비누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님은 막았지만은 여전히 바울은 그 뜻을 받지 못하고 비두니아로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 대신에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한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죠. 한 시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으로 가라, 아합에게 가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아합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아합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사이에는 이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아직까지 좀 이런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마치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민족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그를 바다 속으로 던지시고 또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대사로, 사신으로, 메신저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야 하고 쓰라는 곳에 서는 것이 선지자, 메신저 그리고 주님의 대사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례요한이 사역했던 그 장소 사역지가 유대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고해다라고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나그네가 주는 그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고해라고 하면은 고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그림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 세 그룹의 성경 공부 이 반이 있는데 우리 그 셰프드 라이프라고 그 주님의 공생애를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우리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입체적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셰프드 라이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그저 Prince of Egypt, 모세가 40살 되기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살고 있다가 살인사건의 연류가 되어서 41살부터 시작해서 80세가 될 때까지는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81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역을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 엑소더스의 지도자로서의 그의 삶을 살았는데 뒤 성경공부 교재를 보니까 주님의 생애를 5단계로 5기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한번 그 뒤에 한번 올려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하면 유아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생애를 위한 준비기, 그리고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이렇게 다섯 기로 나누어지는데, 주님은 사역하실 때에 이런 각 생애 단계마다 그 사역하셨던, 살으셨던 장소가 서로 다릅니다. 유아기 때는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계셨고, 그리고 준비기 때는 주님은 나사렛에 계셨고, 전성기 사역 때는 가버나움, 그리고 순환기에는 예루살렘 부활하시고, 그 후에는 모든 민족에게서 사역하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지도를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세 지역인데, 주님은 그 이 가버나움에서,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 북쪽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곳에서는 고기 시장이 서고 사람들이 모였던, 그 당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주님의 생애 가운데 전성기 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리고, 요 여리고,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리는 도시였는데, 주님이 사역하셨던 1세기에는 가장 상업이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환기에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특별히 어떤 장소를 정해서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세례요한에게는 유대 광야에서 사역하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만약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어디에서 사업을 할까? 장소 선정이 중요합니다. 뭐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를 구한다, 또 집을 산다고 할 때도 위치와 지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애 첫 번째 집이 우리 교회 가까운 518 쪽에 있는 그린리치 서클, 거기서 제가 살았는데, 우리 지금 데니엘 집사님 바로 옆 동네가 그린위치인데, 제가 첫 번째 집을 약 한 2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모임이 있어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휴스턴 오셨을 때에 저희 집에 가서 티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 쪽에서 오신 목사님 이야기가 이 정도 집이면 자기 동네에서는 한 70만 불 된다. 저는 한 15만 불 주고 집을 샀는데, 그 목사님은 캘리포니아에는 이 정도 집은 70만 불이 넘어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광음이가 지금 뉴욕에서 이제 지난 10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오늘 성탄주에 왔으면 좋은데, 이제 28일 날, 금요일 날 와서 한 열흘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고 다시 뉴욕으로 가는데, 그 뉴욕 브루클린 쪽에서 투베드룸에 삽니다. 사는데 한 달에 아파트값을 2,650불을 낸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는 집에 몰개지보다 훨씬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 서부나 동부 같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미국에도 중부나 북부나 남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제가 1995년에 이게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휴스턴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제가 만났던, 교제했던 분들과 대화를, 저는 이제 휴스턴으로 목회하면 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나를 알았던 분들이 마치 귀향 가는 것처럼 측은하게 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 텍사스 주의 별명이 뭡니까? 론스타 스테이트.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했는데, 휴스턴이 론스타입니다. 외로운 별. 그죠? 한때는 이 텍사스가 외로운 별처럼 사람들은 많이 안 왔는데, 지금은 라이징 스타가 됐죠. 남부로 사람이 오니까. 제 말은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가기도 하고 가지 않기도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유대 광야로 보내셨나?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는 그죠? 텍사스나 아리조나를 배경으로 했던 그죠? 서부 영화가 떠오릅니다. 그 서부 영화의 배경이었던 텍사스, 아리조나, 또 잔 웨인이 떠오르고. 그 저는 그 광야라고 하면 성경을 읽을 때에 그죠? 그냥 서부 영화가 일어난 그런 정도의 지형으로 생각을 했는데, 2014년도에 제가 팔레스타인, 성경이 기록되었고 주님께 사역하셨던 팔레스타인을 가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생각했던 유대 광야는 내 머릿속에 서부의 광야, 황야와는 다르구나. 텍사스나 아리조나와 같은 그 지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보시면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이거 보면은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죠? 우리 보통 생각하는 텍사스 광야 같은 넓고 넓은 이런 광야를 생각하는데, 유대 광야는 이렇게 모든 것이 죽은 것과 같은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전성기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었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업의 중심지였던 여리고도 아니고, 그리고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이 아니고, 왜 하필이면 사람들도 살지 않고 이렇게 황량한 유대 광야로 보내셨을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뜻과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유대 광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이나 시골에서 평생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은 존경을 받습니다. 아, 보통 교사가 되면은 도시 쪽에 있고 싶은데 시골에서 또 외로운 섬에서 이렇게 평생을 가르쳤다. 여러분, 슈바이츠 의사 존경받는 것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또 혼자 가기에는 참으로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서부나 그죠? 동부나 사람이 많이 사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가버나움도 아닌 사람이 별로 없는 그 빈들판으로 유대 광야로 보내셨느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그 유대 광야를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은 광야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낮이면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밤이면 살을 내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고 광야는 참으로 혼자 살기에는 고독하고 외롭고 언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은 광야와 같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유대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인터넷을 생활 가운데 아주 많이 활용하고 사용을 하는데, 그 인터넷으로 성경을 읽고 할 때에 유버전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유버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고 읽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는데, 자, 금년에 그 기독교 관련된 소식을 읽으니까 2018년 유버전에서 그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성경 말씀이 뭐냐? 여러분, 유버전을 통해서 1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 41장 40절 말씀입니다. 이 보면 그죠? 같이 읽어봅시다. Fear not, for I am with you.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이 말씀을 2018년도에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실제로 그런데 이 말씀은 그죠? 누구와 연관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관계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42장 43장까지는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 장자권을 이렇게 챙겼지만은 그 고향에 살 수 없어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도망갔던 야곱과 관계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창세기 28장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하루 길을 가고 피곤해 지쳐서 이제 빈들에서 하룻밤을 잠들게 되었는데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보면은 그죠?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과 이사야 41장 말씀은 함께 연결이 되는 야곱을 떠올릴 때에 우리가 연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간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동행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 광야와 같은 인생, 하나님의 동행, 주님의 임재하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특별히 우리가 나를 버리지는 아니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또 내가 함께 알고 지냈던 분들도 세상을 떠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6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함께 이사야 46장 6절 읽겠습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백발이 되기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백발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할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광야에서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사신이 되고 주님의 사자가 되고 메신저와 엠베스드가 되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의 제자들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제 보면은 내가 무엇을 외칠까요? 광야에서 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할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풀의 꽃과 같고 우리는 잠깐 왔다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성탄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Merry Christmas, 즐거운 성탄이라고 인사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교나 공식적인 모임에서는 Merry Christmas는 하면 된다 안 된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Happy Holiday. 그죠? 이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Merry Christmas 인사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못하고 Happy Holiday.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 인생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실무실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형통, 축복, 성공에 열광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한바탕 봄 꿈과 같은 것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넘기시오. 넘기고 또 그다음에 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이라는 광야와 같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성공이나 형통이나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해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또 지나갑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친지들에게 아직도 인생이 광야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과 하나님을 알려주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 주님을 만나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